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또 의욕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처럼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의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또 나는 너무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게 또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은 막 마냥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좀 마음이 더 힘들지요. 또 장벽 같은 어려움에 부딪혀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또 만사가 다 귀찮다 보니까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탁 내려놓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진 마세요. 예, 저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진 마세요. 예, 그러면 더 억울해요. 예, 다 힘들고 지치고 의욕도 없고 또 마음이 지치고 그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유 그만둬야 되겠다, 아유 다 내려놔야 되겠다 할 때도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잠시 한번 옮겨오게 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장벽 같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 부딪혀 올 때 기대하지 못하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때이고 그때가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라고 찬양의 가사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상황,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에 붙들려서 정말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 안 힘들다면 문제예요. 그거는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꾸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로 옥죄어와요. 힘들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유혹을 해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만 하는 이 고달픈 사명의 길을 우린 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 믿음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꼭 그 믿음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꼭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도움의 손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도움의 손길. 오늘 본문은 이 장벽 같은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에 이 부딪혀 왔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아니 무슨 장벽 같은 어려움에 부딪혀 올 때라는 이 표현이 맞나?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넉넉히 감당해야지, 넉넉히 믿음으로 통과해야지. 아니 사도 바울이 그 말이 맞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 고린도는 활발한 상업도시입니다. 무역도시입니다. 돈이 많이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말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예, 도시. 막상 바울이, 천하의 바울이라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영적으로 막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눌리고 괴롭고 무섭고 두렵고 한 거예요. 위축되고 뭐 온갖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사실 이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때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 가운데 들어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는 고린도에 가서 그의 약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천하의 바울인데 정말 지금까지 목숨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인데 그런데 정작 고린도에 들어가니까 약함을 느끼게 되었다. 약함을 느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나?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 모습이었나? 뭐 이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축됨을 느끼죠. 굉장히 그 위축됨을 느끼고 더구나 밤새도록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자신의 약함을 느꼈고 또 심히 그 위축됨을 느꼈고 심히 떠는 상태에 머물 만큼 대단히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짓누르고 있어요. 물론 사실 그가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아덴은 이 바울이 공부를 한 곳이에요. 철학을 공부한 곳이에요. 굉장히 실력적으로 잘 갖추게 아주 잘 공부한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름대로는 아덴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곳은 몰라도 내가 아덴은 내가 어릴 적부터 공부하고 또 학문을 연마하고 또 익히 잘 익혔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몰라도 아덴은 내가 잘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덴에서 큰 실패를 경험해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옮겨온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옮겨왔는데 이건 더더욱 정말 영적으로 더 혼탁한 곳이에요. 더 짓누르는 곳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밤새도록 두려워 떨 정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장벽같이 어려움에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장벽같이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실력을 넘을 수 없는 장벽같이 그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에 우리는 두렵죠.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바울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두려워 빠지고 또 심히 밤새도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위축 때문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해 빠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게 임할 것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위축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두려워 떠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어떤 면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뭐냐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프레드릭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이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 핵심적 논지는 정확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신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두려움이 가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마 익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하면 늘 따라다니는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늘 함께 해 주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오늘 성경에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협력하기에, 바울과 동역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사람들이에요. 딱 안성맞춤인 사람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격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딱 안성맞춤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돼요. 그 사람이 있을 때 격려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대단히 극적입니다. 대단히 그 드라마틱하지요. 이 드라마틱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출생지가 같았어요. 출생지가 같았어요. 예전에 제가 두바이에 갔었는데 이 두바이에서 우리 교인을 만났어요. 우와, 얼마나 반갑던지. 아마 그 정말 반갑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두바이에서 교인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LA 들어갔는데 LA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LA에서 교인을 또 만났어요. 이야,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나쁜 짓 안 해서 다행이지 나쁜 짓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어디서 LA 공항에서 우리 교인을 만날 줄, 두바이 공항에서 교인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막 부둥켜 안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와, 기뻐서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출생지가 같다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낯선 곳에 가서요, 고향 같은 사람을 만나보세요. 고향이 같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뭐래도 도와주려고 하고 먹는 거라도 뭐래도 하나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더 이렇게 함께 힘 써주고 신경 써줍니다. 단지 고향이 하나 같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런데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 바울과의 출생지가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놓인 상황과 환경이 너무도 동일해요. 흡사해요. 너무도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생업이 같아요. 생업이 같아요. 천막 짓는 일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게 낙심해 있는 사도 바울, 소위 대단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정말 짓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동일한 것들이 많아요. 출생지가 같고요, 지금 그들에게 놓인 그 환경과 문제들이 비슷하고요, 뿐만 아니라 생업이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해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보여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고 힘들게 복음의 삶을 살던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장벽 같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위축되어서 두려워 떨고 밤새도록 힘이 떨고 있는 이때에 고향 사람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생업이 같아요. 더군다나 같은 내 처지나 그 처지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얼굴에 미소가 막 지어지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지금 딱 안성맞춤인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어떤 힘든 가운데, 어떤 외로움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같지만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정말 내게 딱 안성맞춤인,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말 딱 안성맞춤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예요. 늘 그 복음의 고난의 삶 속에 힘겨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었던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만큼 정말 애틋한 관계예요. 그런데 마침 어떻게 누군지 모르지만 뭔지 몰라서 밀려오듯이 떠밀려오듯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이 바울이 있는 이곳에 떠밀려오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마치 뭔가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떠밀려오듯이 지금 밀려서 내려오니까 바울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기소침해했던, 두려워 떨고 있었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붙잡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감당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던지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 굳이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 바울이 처음엔 뜨거웠어요. 그러나 많이 식었어요. 실패도 경험하고 고린도에 와서 이 영적인 그런 짓눌림 속에서 많이 낙심이 되어 있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다시 힘을 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얘기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때보다도 평소보다도 더 강력하게 붙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더 강력하게 붙잡혔대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그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바로 이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당당히 감당할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이것이 동역의 힘이에요. 이것이 동역의 힘이에요. 누구나 다 슬럼프는 오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다 다운되고 침체되고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의욕이 빠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회복의 속도는 훨씬 더 강하게 빨리 앞당겨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평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쳐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냐고 그것을 놓아버리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역할을 해서 정말 주의 종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보다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이 되어줘야 되죠.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서 지쳐있는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자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이때에 붙여주시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이 바울은 위기소침했어요. 영적으로 짓눌렸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말도 안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워서 밤새도록 떨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까 막 분위기가 바뀌어요. 온 집안이 더불어 예수를 믿고 온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다 세례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건축의 과정들을 늘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이것은 합작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작품이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합작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함께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당회와 건축운영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시간 아까워하지 않으며 열심을 다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또 주의 종들이,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성도들을, 지친 성도들을 일으켜가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참여하는 그 은혜들이 있을 때 건축의 아름다운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합작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었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가와요. 따라서 내 곁에 있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인 줄 알아서,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인 줄 알아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나의 주변에 있는 힘든 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자신이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뻗어서 힘이 되어주시고, 손을 뻗어서 일으켜주시고, 등을 두들겨주셔서 함께 더불어 거룩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연휴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만남들이 물론 제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만나는 가족들과 정말 여러분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면 분명히 싸웁니다. 반드시 싸웁니다. 가족 식구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다 다릅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 얘기하다가 가족끼리 정교회 될 시간에 싸움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들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자꾸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자리가 더욱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움의 손길이 뭐냐? 두 번째 도움의 손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기소침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무 급하셨던 나머지 그 밤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당당히 말하라, 서슴지 말고 말하라. 에? 너를 해할 자 대적들은 너 뒤에 아무도 없다. 해하실 자가 아무도 없다. 너의 뒤에는 많은 백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당당히 말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의 뒤에는 이 백성이 많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뜬금없이 그 밤중에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을까? 왜 대적들이 너를 공격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간단하죠.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입을 닫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내가 섣불리 복음을 전했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두려운 거예요. 공격해 올지, 누가 나를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 뒤에 너를 대적할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쳐서 포기하고 놓고 싶은 순간에 타이밍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늦지도 않고 너무 시간이 끌지 않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벌써 이미 세월이 지났단 얘기지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달라졌지요? 바울이 분명히 달라졌지요? 바울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고린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진둘렸거든요. 위축되었거든요. 두려워 떨었거든요. 밤새도록 힘이 떨었거든요.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에 가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던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도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담대해졌죠. 너무도 담대해졌죠. 여기서 이 바울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나는 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그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내가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룬 일이라는 얘기예요. 홀로 한 일이 아니라 함께 이룬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괴로워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제 침묵해야 되겠다 생각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신 약속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회복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 무서워 침묵해야 될 때, 혼자라 생각하여서 불안해할 때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뛰는 것 같아요. 억울해요.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데 왜 나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만 뛰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적 회의감을 느껴요. 뭐 잘해서 뭐하나, 열심히 해서 뭘 하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얻는 건 없는데 뭘 하나, 이런 회의감을 느껴요. 바로 이때 조용히 다가와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이런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 만나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살펴주시는 하나님,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병상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고독 속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시며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뒤따라오지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지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지라. 사실 이 표현은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듣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런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야.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단지 그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들이야. 당신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더 많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 불과 몇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장벽 같은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 기대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다시 힘내셔서 꼭 가야만 한 고달픈 사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뚜벅뚜벅 함께 동행하며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기대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장벽 같은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 약함을 느끼고 위축되고 두려움으로 밤새 떨어야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더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불평이 나오고 신앙적 회의를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때론 지쳐 의기소침할 때도 저를 일으켜 세워줄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사업체의 경영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만나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신이 기대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지금 홀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며 함께 동역해 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아무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힘을 내어 앞을 보십시오. 내 곁에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아무도 없다고 힘이 빠진 채 좌절하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심으로 어려운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쁜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해서 포기 상태에 있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장벽 같은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 기대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해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해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식구들과 함께 보내게 될 정겨운 시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